Today's sermon is actually a continuation of the sermon I preached 2 months ago in the month of March. So we're continuing the book of James. But it's really
오늘 설교는 주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연속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에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도 주제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장의 마지막 6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두 가지 예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두 가지 예를 중심으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이트? So, really, today's sermon is about two illustrations. A little unusual, maybe, but I think we can survive that. So, we'll look at the faith of Abraham and the faith of Rahab. And we begin with the faith of Abraham.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worry, we'll come back to that. And we read here, was not Abraham justified by works?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So, 겉으로 보기에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두 구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핵심 복음 이신칭의와 같은 것에 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도가 가볍다 하여 지푸라기 같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야고보서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결코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여기서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은 마치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같고 또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그 복음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에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모순에 대해서 이것이 모순이 아님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의롭다 하심과 행함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의롭다 하심의 근원, 곧 어디에서 의가 오는가를 다루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의 결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서로의 다른 방향에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뿌리를 말하고 야고보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 속에서 그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그로가 진정 의롭다 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행위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그의 믿음이 살아있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고 완전하게 자라났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성숙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증명하게 되고 그것은 다음 걸음을 위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야고보는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역대야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역대야 20장 7절에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영어로는 Thy friend forever 라고 표현하셨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기서도 또한 영어 그 KJV 번역본에서는 My friend이라고 번역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십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이것에 대한 결론을 맺으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을 낳았다는 이 예를 보면서 사람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야고보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력에 호소하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는다는 말만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라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또 다른 예로 라합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1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였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말씀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녀는 기생 라합으로 불렸습니다.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표현은 라합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생 라합이라 표현한 것은 절대적으로 라합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도 죄가 없는 삶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구원을 받은 이후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녀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라합은 단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은혜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바로 여기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절대 라합의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사실이 그녀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 즉 라합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어떤 이들은 라합이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을 매우 심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그의 종들을 구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주님은 라합의 거짓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녀의 행위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적극적으로 주의 종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런 행위를 일으킨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 전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영혼과 믿음을 비교하는 것은 그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서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호흡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없는 몸이 생명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듯이 열매가 없는 믿음 역시 위선적인 모습에는 그 어떠한 생명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베드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So, 이제는 베드로의 언급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듯 성경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 가르침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에 예화 사용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천주하시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또한 야고보까지 모두 예화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말할 때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교제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이곳은 설교학,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는 아닙니다만 다만 몇 가지 간단한 언급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까지 모두 예화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예화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화의 사용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설명 방법입니다. 예화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구체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유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난해한 진리를 평이하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서론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의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기도로 인내하며 매달렸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라는 주제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도 예화의 한 예입니다. 예화는 진리를 입증하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즉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병사라는 예화를 사용하여 성도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고되고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 예화를 통해 진리를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화의 가장 좋은 원천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역시 성경적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좋은 예화는 화려한 문구나 논리적인 주장보다 훨씬 더 오래 청중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저의 막내 작은아버지 셋째 삼촌은 평신도 설교자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8년 혹은 1959년경 작은아버님은 저를 당신의 설교 집회에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몇 시에 데리러 가마 하셨던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준비를 마쳤고 또 우리 둘은 자전거를 타고 바세나르까지 달려갔습니다. 이 막내 작은 아버지는 1920년 정도에 태어나셨고 세계 이제 2차 대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이시면서 설교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8년 혹은 1959년경에 저희 작은 아버님은 저를 당신 설교 집회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에서 자전거로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가본 교회였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에 저는 예배당 기둥 뒤에 숨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작은 아버님은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그 설교 중에 들려주신 한 이야기는 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의 그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참 기억에 남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소년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이 아이는 양치기였던 연로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굉장히 험준한 바위와 높은 산들이 솟아있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근처에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작은 양떼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면 그 소년은 그 거친 산들을 동경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장엄한 풍경은 소년이 부모를 잃고 느꼈던 그 깊은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양치기들의 이야기, 모세와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는 목자였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요. 어린 소년은 밤마다 벽난로 앞에 앉아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신 목자이신 주 예수님에 대해 빼놓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그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선한 목자께서 자신의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께서는 어떤 위험도 당신의 양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결코 그들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귀한 진리를 소년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소년은 글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소년이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에 관한 아름다운 다섯 단어 곧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소년의 왼손을 잡고 한 단어씩 말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를 하나하나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손은 스스로 곧 소년은 스스로 손가락을 하나씩 쥐며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이 특히 네 번째 단어인 나의 를 말할 때 유독 기뻐하며 네 번째 손가락 약지를 꽉 움켜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조금 더 자라자 이제는 혼자서도 양떼를 몰고 풀밭을 찾아 하일랜드 산지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노인은 깊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더니 한동안 눈이 내렸고 이제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눈보라는 무서운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집을 뛰쳐나와 하일랜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바람과 눈앞을 가리는 눈보라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기 십상이었고 무엇보다 노쇠하고 지친 몸으로는 더 이상 그 바람의 그 힘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벽난로 앞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하나님께 그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그 애썼던 것들을 떠올리며 아이가 그 약속들을 잊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길고도 불안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노인은 지체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하일랜드의 길들을 잘 알고 있었고 아이가 어디쯤 대피해 있을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노인은 지친 다리를 이끌고 쌓인 눈을 헤치며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평소 아이에게 위험해지면 꼭 몸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저 멀리 눈더미 하나가 솟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은 노인이 그곳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눈을 파헤치자 그곳에는 어린 양치기 소년이 차갑게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시신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몸에 쌓인 눈을 마저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던 노인은 아이의 몸에 눈에 쌓인 눈을 털어내었고 그러다 아이의 두 손이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마찹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오른손은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아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가르쳤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소년이 죽음의 문턱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 손가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의라는 단어를 의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이 어린 양치기 소년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로 나의 목자로 알고 떠났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과 같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야고보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입시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의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